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설교 제목입니다. 보통 제가 설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미리 한 주나 두 주 전에 이 본문을 이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생각 가운데 되뇌이고,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한 3, 4일쯤 지나면 그림이 나와요. 대강. 제 마음 가운데. 근데 이번 메시지는 4, 5일이 지나도 분명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안 잡히는 거예요. 암송은 쫄쫄쫄쫄 이렇게 내 입에 익었는데 메시지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구절을 나누려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었고 남은 생애 가운데 이 목회 또 주님 주신 부르심을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결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상은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18절 위의 내용에 해당되고요. 또한 기뻐하리라 그것은 19절부터 나오는 다음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19절 20절에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의 간구와 빌립보 교회 너희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고 이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지배함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 결과 나는 황제 앞에 서는 법정 재판에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며 그 결과 나는 분명히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구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단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놔야 되는데 이 구원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면 일단 구출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는 구원 이러면은 영혼 구원 salvation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deliverance, 구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떻게 쓰임이 있는가 하면은 원수의 압제에서 자유케 될 때, 구출될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 예를 들어서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soteria. 물론 영혼 구원, 의로우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모면함, 그 salvation도 이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때는 영혼 구원이겠죠. 오늘 본문은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도의 몸이 빌립보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합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재판정 앞에서 변론할 것이고 그 변론을 통해서 자기가 무죄로 석방되는 이 deliverance, 구출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선하신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 구절에서 저는 교회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잠시 머물러서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 이거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증거해야 될 그 증인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드러내길 바란다. 이 구절, 이 표현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주를 믿는 사람이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효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미 믿은 그들에게 내주하세요. 성령님께서. 그 믿고 성령님께서 그 속에 내주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했을 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0절 가기 전에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 성경구절을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사도행전 7장을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이요. 여기는 누구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53절에 이렇게까지 쭉 일련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54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즉대하고 이 즉대시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느껴질 정도에 나는 한 사람이고 여러 복수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를 갈 정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의를 드러내면서 감정적으로 삼킬 듯이 이러한 상태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일까? 55절에 있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그 결과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돌로 쳤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이 쥘 수 있는 큰 크기의 돌 그것을 내리칠 때마다 이 턱 관절이 나가기도 하고요. 눈이 그대로 터지기도 하고 지 뛰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주님의 증인으로 기능을 할 때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 숫자 채우기 위한 그 그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은 성령의 지배하에서의 증인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복하지 아니함, 위대한 목자 되심, 자비로 충만하신 구세주. 스데반이 이것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기도했는데 놀랍게 나왔어요. 우리 교회 가자. 이것은 아주 입문 단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입니다. 진정 원하는 증인의 모습은 주의 영에 충만하여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감정, 섬세한 주님의 마음까지도 담아내는 증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창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그의 기도와 간구, 교회의 기도와 간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까지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21절은 다루지 아니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구절과 함께 연결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은 헬라어 본문 자체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무죄석방이 되든지 사형 집행이 되든지 상관이 없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기대한다,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 여기 간절한 기대라는 말과 소망이란 이 말은요, 가능성이 아니고 확실한 미래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한 강한 기대.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중에서 혹시 요세푸스라는 이의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요세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멸망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확보할 정도로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 지휘관이었어요. 그가 갈릴리 요타파타라고 하는 요새를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있을 때 그는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정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때 이 단어, 강렬한 기대라고 하는 아프카라 도키아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때 정황을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로마 군대에 화살 세례가 있을 것을 기다렸다. 로마 군대는 이렇게 하고 나면 늘 화살을 먼저 확 쏟아붓고 난 다음에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쳐들어오곤 했는데 기다렸다. 간절한 기대. 네거티브한 것이지만 이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기다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이 소망은 소원이나 희망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소풍 가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또는 내일 축구 경기 우리 한국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것은 성경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소망은 확실한 것에 대한 기대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3개월 동안 리뷰도 보고 예측도 하고 돈도 모으고 기다려왔어요. 아, 근데 그것이 내일 출시가 돼.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시간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때 이 소망이란 말을 씁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10시간만 뒤면 저 매장이 오픈할 것이고 나는 달려갈 거야. 그거 살 거야. 그때 소망이란 말을 씁니다. 확실한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이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여기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위축됨이 없이 로마 법정이라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인 존귀하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이것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니. 자, 헬라 단어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것을요, 이렇게 읽습니다. 메갈루노. 메가 하면 좀 더 크다라는 뜻이요. 메가. 크게 하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가장 적합한 단어가 magnify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하다. make large. 크게 하다. 그래서 돋보기나 확대경을 우리는 magnifying glass 또는 magnifier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이 확대경을 들고 있잖아요. 들이대면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있는 것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크게 보는 거예요. 확대해서. 성경 우리가 시력이 안 좋아지거나 노안이 오게 될 때 이 확대경을 가지고 보죠. 혹시 여러분 화장 용도에 확대 거울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분은 그것을 보았는데 피지하고 모공이 확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자아상이 약한 분들은 확대 거울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공과 피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확대 거울을 가까이 됐더니 그것이 보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찬양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서 아름다운 사실로 매력적인 사실로 우리의 생애를 걸만한 목숨까지도 던질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죽음을 통해서도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환경이고 우리로 하여금 보통 사람을 위축하게 만드는 위협을 느끼게 하는 환경이에요. 그 가운데 주 예수님에 대해서 확대경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님을 들여다보고 알고 또 한 결과 이 사도는 한 인격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온 인류의 심판자로 모습을 드러내실 영광의 왕으로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애를 드립니다. 미뤄댑니다. 이 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가 알아야 되며 나를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로마 법정을 채우고 있는 저 관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네로 황제까지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내가 목숨 살리기 위해서 보호 본능이 작동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주님을 소개하고 magnify 해야 된다. 이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잘 포장해요. 우리가 전문가들입니다. 정치인들 자신을 포장해서 드러내죠. 며칠 전에 한국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는데 그분의 가훈이 정직이었다고 확대명을 들다대면 정치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 확대명을 들대면 될수록 못난 모습들이 확 드러나요. 연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고 팬덤이 강력한 그런 연예인들도 이 확대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도덕성, 도덕적인 가치, 생각들, 비열하고 저열한 그러한 어느 행동 발견한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족들은 이 허물을 많이 알죠. 우리는 확대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에 나오는 확대경을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훨씬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부류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이 사람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났지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좋은 신앙인으로 보였어요. 자, 우리 잠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가볼까요? 같이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5절에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 이것은 보통 테필림이라고 합니다. 성구곽이에요. 구약 성경 구절을 조그만 곽에 넣어서 이마에나 아니면 이 팔뚝에 감아서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성구를 넣은, 구약 성경 구절을 넣은 곽이에요. 그 성구곽 경문띠를 넓게 하거나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옷수를 길게 하고 할 때 이 동사가 메갈루노에. 왜 옷수를 길게 할까? 이 옷수는 무엇일까? 찢찢이라고 하는 이 옷수는요,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실을 꼬아서 만든 이 두 가닥 나와 있는 옷, 술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건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람인 줄 아세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5장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목적이 나오는데,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옷에 이 술을 달고 지나가다가 펄렁거립니다. 그래서 딱 보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목적으로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당시에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장하여 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지 압니까? 내가 팔뚝에 두른 이 경문 띠 보십시오. 허리에 차고 이게 내린 꼬은 실 청색 끈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 목적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7절,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밖으로는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표백되어서, 근데 무덤 안을 열어보면은 악취가 나는 뼈가 썩는 시체입니다. 그것을 표백하여 포장을 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포장하거나 내가 아닌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남기는 삶이 아닙니다. 설교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요,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들이에요. 이것이 약점인 걸 알고, 어두운 부분인 줄 알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배어나도록 애를 써야 돼요. 나 자신이 아닌 부분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포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대경을 들이대는 순간 허탄함이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가 애쓸 영역은 이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반면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알지만 아는 것에 대한 시작 일따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는 것.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갑니다. 한 장 한 장 지나갑니다. 한 책 한 책 지나갑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확대되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합니다. 이 주님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하는 것이 혹시 내 생애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가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magnify,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지경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영국의 신학자 겸 목사인 찰스 제이 엘콜이라는 분이 20절 관련해서 그의 주석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aul is saying, my body will be the theater in which Christ's glory is displayed.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시되는 무대이다. 지금 우리 본문이 적힌 이 빌립보 서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도 요한의 제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는 교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폴리카압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가 AD 155년쯤이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입니다. 폴리카압은 인격도 좋은 사람이어서 체포해 가던 그 사람들에게 감명을 끼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집행하는 집정관이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저주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석방됩니다.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살려주려고. 그랬을 때 나이가 든 하나님의 사람 폴리카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을 86년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내게 한 번도 해를 입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폴리카압의 몸에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 주님을 있는 힘을 다하여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함과 도우심과 인도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포장하거나 부풀리는 데 애를 쓰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은혜 안에서 이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한 예수님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드러내는 것. 내 친척들 가운데 나는 어느 정도의 확대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보여요. 1년에 인연을 맺어준 어떤 사람들, 우리의 영혼에 부담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암흑 가운데, 큰 오해 가운데 뭔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 주님을 어떻게 확대해서 보여주지? 말로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기도가 아우러져서, 그래서 그 주님이 소개되고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운동이 우리 교회와 또 이 도시 가운데 크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일어나십시오. 찬양팀 나오고요. 마지막 찬양 우리 하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오,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주님의 권능의 지배를 받는 이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